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핵 협상을 참여하고 있는 7개국 대표들이 잠정 합의지 않는 하루 앞둔 30일 중대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현재 매우 어려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내일 밤이 협상 마감 시한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릭 슐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협상의 실패를 예상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30일을 자정으로 정한 시한에 따라 협상이 최후의 순간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서방의 한 외교관은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은 현재 합의 지속 기간과 경제 제재 해제 시기 그리고 합의 위반 시 원상 회복 방안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31일까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하고 그 대가로 이란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려는 내용의 기본 합의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어 이틀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포트미드에는 국가안보국 NSA 본부에 30일 차량이 돌진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한 차량이 국가안보국 본부 입구로 돌진해 이를 막는 과정에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한 미국 관리는 문제의 차량에 여자 옷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비원과 총격전이 벌어져 한 명이 숨지고 또 다른 사람은 크게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직후 두 명은 근처 볼티모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국가안보국 본부에 돌진한 사람들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안보국에는 4만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아버지의 고국인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에릭 슐츠 미 백악관 부대변인은 30일 기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7월 말 세계 기업가 정상회의 참석차 케냐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 케냐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슐츠 부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케냐에서 양국 간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케냐에서 친척들과 만나게 될지 여부 등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에는 케냐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대통령 재임 중 아프리카를 세 차례 방문하면서 케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이징을 방문한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30일 중국 정부의 환율 통제 정책을 완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루 장관은 이날 왕양 중국 부총리와 만나기 전 배포한 성명에서 기업들의 기술 경쟁을 가로막는 정책과 환율 통제 정책들을 완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반테러 법안을 제정하면서 외국 기업들에게 암호 체계와 자료를 남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국 기업들은 암호 체계와 자료를 중국 정부에 넘길 경우 제품의 지적재산권과 민감한 기업 자료가 유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중 경제장관 회의는 오는 여름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카리모프 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카리모프 대통령이 전날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9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7살인 카리모프는 25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작전을 지원하는 한편 러시아와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전 세계 43개국에서 온 300여 명의 선거감시단이 현지에서 이번 대선을 지켜봤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선관위가 30일 수도 아부자와 8개 주의 개표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도와 3개 주에서는 굴럭 조나산 현 대통령이, 나머지 5개 주에서는 그의 유력한 경쟁 상대인 무함마두 부하리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특히 부하리 후보가 승리한 5개 주 가운데 4개 주는 나이지리아 남부 지역으로, 이곳은 일반적으로 조나선 현 대통령의 지지 기반으로 간주되는 곳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조은정입니다. 2015년 3월 31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들을 송환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북한이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건 반인권적인 행위다 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서 북한에 압박을 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에 진전이 없자 일본 정부가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총련 의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총련 자금 출처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사드의 한국 배치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국익에 맞으면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주장한 한국인 김국기 씨는 중국 단둥에서 선교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들을 송환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중앙은 북한에 억류된 김국기 씨가 교단 소속 목사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한국 기독교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중국 단둥에서 부인과 함께 탈북자 쉼터를 운영하며 선교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계 관계자입니다.
단둥에서 이제 그 탈북자 사역을 했고요. 주로 건선교를 위해서 했고, 그렇습니다. 국수 만드는 기계, 국수 가락으로 나오고 그러는 거, 그런 것도 사서 보내주고, 두부 만드는 기계 조금 것도 사서 보내주고, 뭐 미싱도 사서 보내주고, 그런 걸 많이 해서 보내줬어요. 여기서.
이 관계자는 2년 전부터 김 씨와 연락이 닿질 않았다며 김 씨가 북한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한국 국가정보원의 지령을 받은 간첩을 체포했다며 김 씨를 비롯한 한국 국민 2명의 기자회견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요구하는 전통문을 북한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은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국민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방침입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대화뿐만 아니라 외교 채널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이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북한이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건 반인권적인 행위다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서 북한에 압박을 하고, 또 이런 국제기구와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채널을 통해서 이런 북한의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는 것들이 국제기구와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임 대변인은 그러나 이들의 송환을 위해 미국처럼 특사를 보내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서독 정부가 동독내 정치범을 데려오기 위해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한 이른바 프라이카오프 방식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국제법 등을 무시한 채 부당하게 한국 국민을 억류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국민은 지난 2013년 10월 김정욱 씨에 이어 두 명이 또다시 억류됨에 따라 세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에 진전이 없자 일본 정부가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총련 의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총련 자금 출처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제재 연장도 곧 각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들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31일 각의에서 대북 제재 2년 연장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미 지난 12일 외무성이 여당인 자민당과의 외교, 경제, 산업 관련 당정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하고 정치적인 조율도 끝낸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아베 신조 총리는 다음 달 3일 납치 피해자 가족회와 만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가족회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북한의 재조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일본 정부가 시한을 정해놓고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가족회와의 면담에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내 대북 압박 기류는 제1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서도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일본 경찰은 지난 26일 북한산 송이버섯의 불법 수입에 연루된 혐의로 허정만 조총련 의장과 남승의 부의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북한산 송이버섯을 밀수한 무역회사 도호의 사장 이동철 씨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과거 조총련 자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물입니다. 일본에서 사실상 북한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조총련 측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했던 사이주다리. 소유지기니 고유 보교 그다음ということは
허종만 조총련 의장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때에 일본 정부가 폭거를 자행했다며 앞으로 북일 관계 악화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총련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번 일은 일본 정부와 총리 관저의 관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조총련의 반발을 일축한 채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北朝鮮に対し調査を迅速に行って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압수수색이 납치 문제 재조사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정직하게 결과를 통보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북 압박 기조는 조총련에 대한 수색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총련 중앙본부의 매매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총련 본부 건물과 토지가 경매로 팔린 뒤에 부동산 업체 사이에서 매매되는 과정에서 조총련의 은닉 자산이 확인되면 조총련에 대한 채권을 지닌 정리회수기구가 돈을 받아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던 북일 양국의 정부 간 공식 협의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양측이 중국에서 만나 일본인 납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7월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대북 송금과 인적 왕래,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 등에 관한 제재를 일부 완화했고 북한은 납치 문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아직까지 일본 측에 1차 조사 결과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초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조사 결과 통보는 지난해 9월로 예정됐었지만 조사 내용과 대북 제재 추가 해제에 관한 북일 양국의 입장 차이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재조사 기간을 최장 1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 여름까지 북한이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편 북한이 조총련 의장 자택에 대한 일본 경찰의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조선대회 문화연락협회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허정만 조총련 의장 자택에 대한 일본 경찰의 처사는 북한의 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 행위일 뿐 아니라 일본 내 조선인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 탄압, 인권 유린 행위이며 시대착오적인 대결 책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일본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과 조총련에 사과하고 책임자들을 엄격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국익에 맞으면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면 중국 등 이웃나라를 적극 설득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국익의 관점에서 옳다고 판단하면 분명한 중심과 균형 감각을 갖고 휘둘리지 말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3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 공관장 회의 개회사에서 고차방정식인 외교 사안을 1차원 또는 2차원의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 문제 등 미중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예민한 현안들의 최종 판단 기준이 국익임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장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부상하는 중국과 재균형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을 모두 수용할 만큼 넓다며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통해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은 골칫거리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최적의 시점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을 결정해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다른 민감한 외교 현안도 이런 자세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에 앞서 29일 방영된 한국방송공사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인 일요진단에서 미국이 사드 배치를 요청해오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측에서 군사기술적인 측면을 아주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우리 그 NSC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윤 장관의 발언은 비록 미국의 요청이 있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사드 문제를 풀어나가는 절차로 국방부의 기술적 검토, NSC의 종합 판단, 그리고 중국 등 주변국 설득이라는 순차적 단계들을 처음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사드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대응 기조로 하면서 미국 측의 요청도, 미국과의 협의도, 그리고 그 어떤 결론도 내린 게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윤 장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라며 이런 안보적 요소를 포함해 종합적인 국익을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중심을 잡고 주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면 중국이든 러시아든 아니면 다른 나라든지 간에 오해가 있는 나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다음 달 하순까지 계속되는 미한연합 독수리 연습의 일환으로 연합 상륙훈련이 어제 한국에서 실시됐습니다. 미한 장병 7천여 명이 육해공 입체 작전을 펼쳤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해병대 소속 수송 헬리콥터인 오스프리 헬기가 모습을 드러내고 바다를 가르고 나타난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가 육지에 오릅니다. 하늘에선 적진 후방으로 침투하는 공정대의 낙하산이 펼쳐집니다. 결정적 행동이라 이름 붙은 미한 연합 상륙 훈련이 30일 경북 포항 일대에서 실시됐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30일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그 2015년 연합 상륙 훈련 결정적 행동이라고 하는 훈련 현재 그 경북 포항시 독성리 해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전을 방불케 한 이번 훈련에서 미한 장병들은 대규모 화력 지원을 받으며 목표 지점에 상륙한 뒤 적진으로 돌격해 적을 무력화시키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과 한국 해병대와 해군 7,600여 명과 미 해군 상륙 강습함인 본함 리처드함, 상륙수송함 그린베이함, 그리고 한국해군의 독도함과 이지스 구축함 등 함정 30여 척이 참가했습니다. 주나라 항공기 80여 대와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40여 대도 투입됐습니다. 특히 한국 해병대 장병들이 오스프리 헬기에 탑승해 목표 지역에 상륙하는 공중 돌격 훈련과 함께 오스프리 헬기의 독도함 이착함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독수리 연습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훈련은 미한 연합상륙작전 능력과 상호 운용성 증대를 목표로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됩니다. 한국 해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전적 연합상륙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지난해 말 체결된 미한일 정보 공유와 관련해 추가 협정 체결이 모색 중이라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미한일 정보보호 약정이 체결됐지만 추가로 협정이나 협약을 체결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7일 미한일 3국이 지난해 12월 체결한 양해각서 형태의 정보공유 약정을 넘어서는 추가 협정 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선정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는 또 탄도탄 요격용 패트리엇 미사일의 성능 개량 사업도 의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30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카이와 기술 개발과 가격 관련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KF-X는 기동성이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와 전자 장비 등은 더 우수한 미들급, 즉 중간급 전투기 120대를 한국 내에서 개발해 양산하는 사업입니다. 방위사업청 김시철 대변인의 발표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 대체와 미래 전장 운영 개념에 부합되는 성능을 갖춘 국산 전투기를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대한항공과 한국항공 2개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개발계획, 개발능력 및 비용평가를 실시하여 우선 협상 대상업체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카이는 고등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 그리고 기동헬기 수리온 등의 항공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카이는 이미 차기 전투기 사업자인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와 KF-X 기술 이전과 투자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이와 관련해 차기 전투기 사업의 절충교역 협상에서 KF-X 기술 이전을 한국 정부에 약속했습니다. 절충교역은 고가의 장비를 거래할 때 기술 이전이나 일정 금액의 반대 수입을 약속하는 무역 거래 방법의 한 가지입니다. 카이의 한 관계자는 현재 카이가 항공기 개발 경험이 있는 1,300여 명의 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형 전투기를 때맞춰 개발해 자주국방 강화와 항공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F-X 개발 사업은 개발비와 양산 비용을 합쳐 160억 달러에 이르는 대한민국 건군 이래 지금까지 최대의 무기 도입 사업입니다.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은 오는 2025년이며 전력화는 2032년까지 마무리됩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이와 함께 탄도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엇 미사일의 성능 개량 사업도 의결했습니다. 11억 7천만 달러가 투입되는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 사업은 북한의 핵 또는 생화학탄을 탑재한 탄도 유도탄의 탄두를 직접 요격하기 위해 PAC-3 요격 미사일을 구매하고 주요 장비의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PAC-3는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40km 이하 상공에서 직접 요격하는 무기체계로 하층 방어체계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타격 수단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근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과거에 비해 보다 강력한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의 김미영 연구실장과 함께 이번 결의안 채택의 의미와 파장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창 기자입니다.
김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엔인권이사회가 올해로 북한인권결의안을 12년 연속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큰 의미가 있죠. 2000년에 처음으로 북한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제네바에 방문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북한의 인권이라는 그 주제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재작년 2013년에 다시 제가 제네바에 갔을 때 격세지감을 느꼈는데요. 지금 뭐 시쳇말로 가장 핫한 이슈가 북한 인권 이슈가 되었고요. 지난 12년 동안 그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가만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분의 그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선정하여 활동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온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유엔 그 북한 COI 그 사실조사위원회도 만들어졌고 작년에는 유엔 총회에서 그 이 문제를 ICC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그런 엄청난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결의안도 새로운 아마 그 발전을 갖고 올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에는 이전 결의안에는 없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외국인 납치와 강제 실종을 아주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 다우스만, 그 마르주케 다우스만 그 특별 보고관의 노력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요.
네.
우선 그 외국인 납치 문제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그 자국인에 관한 그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이 외국인에 대해서 했던 어떤 그런 그 잘못된 인권 침해도 다뤄보겠다는 라는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납치 문제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런 결과를 내는데 많은 역할을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번에 이 그 납치 문제는 그 6.25 전쟁 때 납치되었던 민간인 8만에서 뭐 10만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분들이 들어있는 것 그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이들은 한국 전쟁, 6.25 전쟁 납북자들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유엔에서는 이 대한민국 민간인들을 외국인으로 보고 외국인에 대한 침해로 보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반인도죄, crime against humanity뿐만 아니라 그 전쟁 범죄라는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을 연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아주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 인권 패널 토론회 개최도 과거에는 없던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북한 인권 패널 토론회는 그 유엔 인권 이사회 차원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그 국제 기구라든지 아니면 특정 회원국에서 요청을 했을 때 가능했던 사안인데요. 이렇게 그 인권이사회에서 그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특정 국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도록 그 패널 토론을 개최하도록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냥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그 인권 이사의 그 사이드 이벤트 정도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절차가 아주 새롭다고 볼 수 있고 막상 그 토론을 주관하는 쪽은 그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OHCHR이 되겠지만 여기에는 많은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북한 외무성 그 리흥식 대사가 유엔 인권 이사회가 북한 인권 패널 토론을 하도록 유도한 것은 아주 뭐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전복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흥분을 하고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그 패널 토론이라는 것은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매우 앞으로 일어날 이 9월 이벤트가 기대가 됩니다. 바로 이 패널 토론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저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올 상반기 중에 서울에 설치될 예정인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에 대한 지원과 보고 지침도 마련이 됐는데요. 이 서울 사무소가 활동을 시작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 현장 사무소에 대한 결의는 그 작년 내에 이미 결의된 것이고 그 사이에 1년 정도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었고 우리 정부와 서울시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무소를 그 여는 것을 도와주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의안을 통해서는 훨씬 구체적인 지침이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제 그 이 현장 사무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 그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9월에 있을 그 인권 이사회에는 그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그 참석을 해서 현장 사무소의 현황을 이사회에서 구두로 보고를 하고 또 그 다음 내년 3월에는 아마 구체적인 보고서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이제 지침이 나왔고 아마 곧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아마 그 현장 사무소가 활동을 한다면 한국에 지금 살고 있는 그 3만 가까운 그 경험자들, 인권 침해 경험자들이 풍부한 증언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이번에는 좀 달라진 면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작년 인권 이사회 결의문에 비해서는 나아진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구체적으로 그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가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ICC 해고에 대한 그 환영하는 그런 결의안이 들어가 있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작년 그 11월에 유엔 총회에서 그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그렇게 건의하는 내용이 있는데 4개월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은 더 진전이 있기가 더 힘들고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가 이것을 결의했기 때문에 그 안건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이를 좀 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론 삼아서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자, 이 북한은 이번에도 결의안 채택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지금 최근 그 북한 외교를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그 북한 인권 담론 확산 저지 외교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그 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은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을 정도인데요. 지금까지
네.
상당히 안일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적어도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그 최고 지도자에 대한 비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별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방위적인 대응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북한의 체제의 그 생존이 국제사회의 인권 담론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완전히 자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응하고 있는 자세는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고요. 조금도 진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국제사회에서 현장 조사를 할 수 없는데요. 북한이 이제는 문을 좀 열어서 좀 당당하게 대응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좀 개선시키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더 국제사회에 구체적으로 설득을 시켜나가는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아직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김 실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그 파장 등에 대해 한국전쟁 납북사건 자료원의 김미영 연구실장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북한에서 마약 사용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들은 마약인 필로폰이 고위 당간부를 비롯해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마약으로 인해 절단난 도시까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15 국제 마약 통제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마약의 일종인 필로폰 사용이 크게 늘었으며 북한에 대한 밀매도 활발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들은 국무부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북한 사회 전반에 마약이 만연해 있다고 말합니다. 함경북도 청진에 살다가 지난 2003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최수경 씨입니다.
국경연서는 만연해 있고 사우나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집에 손님이 가게 되면 우리가 커피나 차를 대접하듯이 마약을 대접한대요.
북한의 마약 실태를 연구하는 한국이화여자대학교의 김석향 교수는 필로폰이 1990년대 말 함경남도 함흥에서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군함의 행군이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는 아편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 고난의 행군이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한 97년, 8년 이때쯤 되면 빙도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함흥이나 순천 쪽에 얘기를 하는데 아마 처음에는 함흥 쪽에서 주로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마약인 필로폰 제조에 북한의 국가기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습니다. 일본의 북한 문제 전문가로 현재 워싱턴의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방문연구원인 마키노 요시히로 씨는 북한산 필로폰의 순도와 품질을 감안할 때 국가기관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일본 정부 당국자에서 그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순도가 너무 적고 독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조직적으로 그 국가가 그 여러 가지 주도적으로 한 일이라고 그 일본 정부는 그 추측하고 있었대요.
빙두 또는 얼음으로 불리우는 북한산 필로폰은 처음에는 주로 중국에 밀수출됐습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필로폰은 북중 국경을 넘어 중국에 들어갈 경우 가격이 10배에서 많게는 100배 정도 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중국 당국의 단속 강화로 판로가 막히면서 필로폰이 북한 내부로 퍼지기 시작했다고 김석향 교수는 말합니다.
2003년쯤에 단동에 그 공안국장을 처형한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 마약, 그러니까 이 얼음을 밀수하는 거에 이 사람이 연루돼 있어서 그런 혐의로 이게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데 중국 쪽에 판호가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그동안 만들어 오던 사람들은 이분들이 표현을 빌리면 소분한다고 하는데 아마 작을 소자에 나눌 분자를 쓰는 것 같고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뭐 1g, 2g 이렇게 나눠서 주변에 조금씩 팔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함흥에서 시작된 필로폰은 인근 도시뿐만 아니라 라진, 선봉, 해산, 회령, 신유주 같은 국경 도시는 물론이고 평양에도 번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함경남도 단천의 경우 마약 사용이 너무나 만연한 나머지 도시가 절단 났다는 말이 나돌 정도라고 김석향 교수는 말합니다.
함흥 근처에 단천이라는 도시가 한 2007년도 그때쯤 되면 마약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 도시가 결단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목할 점은 필로폰이 돈과 힘을 가진 노동당 간부들에게 집중적으로 퍼졌다는 겁니다. 마약이 노동당 최고위층까지 퍼졌다는 것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성택 수청 발표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러 여성들과 부당한 관계를 가지었으며 사상적으로 병들고 극도로 안을 해이된 데로부터 마약을 쓰고
이렇게 15년 이상 마약이 사회 곳곳에 퍼진 나머지 이제는 필로폰이 돈처럼 쓰이기도 한다고 김석향 교수는 말합니다.
뭔가 부탁을 하거나 뭐 무슨 뭐 증명서를 하나 띄거나 이럴 때 그냥 그 일종의 정찰 가격처럼 마약 1g, 뭐 평양까지 들어가는 통행증 끊는데 마약 1g 혹은 2g 뭐 이렇게 거의 정찰 가격처럼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전문가들은 북한 사회에 필로폰이 만연하는 배경에는 마약을 마약으로 보지 않는 주민들의 인식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의 마키노 요시로 방문 연구원입니다.
북한에서는 그 약이 없으니까 너무 뭐 뭔가 그 다쳤다거나 그 여러 가지 좀 그 몸이 안 좋을 때 좀 그런 히로폰을 좀 일반적인 그 약 대신에 그 쓰는 그런 그 습관이 있었대요.
북한 당국도 마약 거래자를 사형에 처하겠다는 포고문을 붙이는 등 단속을 하고 있지만 별 효과는 없다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에 살다가 2008년에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백화성 씨입니다.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폭우들이 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그냥 최대로 그냥 재수 없이 걸리지 말고 조심조심 하는 게 북한 사람들의 인식이죠. 그래서 뭐 굳이 그 폭우문에 그렇게 공포를 느껴서 그 통제가 되거나 그 폭우문 때문에 통제가 더 강화되거나 그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석현 교수는 마약이 청소년들에게 퍼지는 것은 위험한 징조라며 북한 당국이 보다 체계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마약의 위험성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성장기 아이들한테 이 마약의 폐해를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고 아예 여기에 접근을 시작하는 것부터 못하게 하는 그런 노력이 국가적으로 필요한데 전 사회적으로 필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게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kHz, 또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이란과 주요 6개국 외무장관이 이란 핵협상 타결 시한을 앞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알프스 산악지대 추락한 독일 여객기 희생자 시신 수습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당국 현재까지 희생자 78명의 유전자를 확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 아래 예멘 방문에 대한 공습이 닷새째 이어졌습니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참여하겠다는 나라가 40개로 늘었습니다.
오늘은 이란 핵협상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 외무장관 회담이 주말부터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29일부터 시작됐는데요. 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로 의장으로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 외무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협상 연장 시한을 올해 6월 말까지 합의하면서 3월 말까지 정치적 합의를 끝내고 나머지 석 달 동안 기술적인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따라서 1차 협상 시한이 31일로 끝납니다.
협상 시한이 이제 거의 안 남았는데 진전이 있습니까?
아직 뚜렷한 진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회담 당사국들은 모두 협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31일 협상 시한을 넘기면서 다음 달 새벽까지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그동안 미국과 이란이 양자회담에서 사전 논의를 하고 전체 외무장관 회의에서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합의 가능성이 꽤 있는 상황입니다.
회담 참가국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현지에서 기자들을 잠시 만났는데요. 케리 장관은 현재 매우 어려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내일 밤이 협상 마감 시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에릭 슐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협상의 실패를 예상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31일 자정으로 정한 시한에 따라 협상이 최후의 순간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고요. 이에 앞서 조시 어니스트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해서 낙관론을 펼쳤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또 1년 이상 협상을 계속해온 만큼 이란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조건에 진작에 따를지 말지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내줘야 할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 쪽은 어떤 입장이죠?
이란의 아바스 아락치 외무차관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동안 여러 문제에서 해법을 찾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두세 가지 쟁점이 남아있어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관련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너 독일 외무장관은 이번 외담을 종반전이라고 표현하면서 막바지의 일부 진전과 일부 후퇴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협상 쟁점으로 남아있는 문제는 뭡니까?
우선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얼마나 제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란은 현재 가동 가능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를 약 만기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걸 얼마나 또 어떻게 제한할지를 놓고 치열한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 수 없게 만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 점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주요 6개국은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있죠?
이란이 핵무기 한계에 필요한 핵물질을 제조하는데 최소한 1년은 걸리도록 한다는 게 주요 6개국의 구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한을 최소한 10년 동안 부과하면서 철저한 핵살차를 실시하겠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란은 10년이란 기간은 너무 길다면서 어떻게든 기간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원심 분리기수를 6천 기 정도로 줄이는 데는 이란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농축한 우라늄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도 쟁점인데요. 이와 관련해 아락치 외무차관은 외국으로 농축 우라늄을 보낼 뜻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반대한다면 우라늄을 해외에 보내는 대신에 농도를 낮춰서 핵무기 제조에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풀 것인지도 쟁점이죠?
네, 그것도 큰 문제인데요. 이란은 핵개발 능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받아들인 대신에 국제사회 경제 제재가 즉각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외무회담에서도 이 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미국은 이란의 핵합의 이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일부 제재는 즉각 해제하는 타협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국무부는 이 보도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부정확한 내용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알프스 산악지대에 추락한 독일 여객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전이 있습니까?
네, 희생자 150명 가운데 78명의 유전자가 확인됐습니다. 프랑스 법의학팀이 사고 현장에서 수습한 시신 일부에서 유전자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인데요. 사고기의 부기장 안드레야츠 루비츠가 여객기를 고의로 추락시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비치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프랑스 당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사고 현장이 산악지대라서 수색대가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사고 다음 날인 25일부터 수색대가 시신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여객기가 해발 1500m가 넘는 산의 극경사지대에 추락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행기 잔해도 수거해야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수색대원들이 현장까지 걸어가거나 헬리콥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사고 수습의 속도를 내기 위해 사고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새로 내기로 했습니다.
여객기가 충돌하기 직전의 상황이 밝혀졌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전에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독일 신문 빌트지가 사고 여객기 조종실 음성 녹음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요, 기장이 이륙하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지 못했다는 얘기를 부기장에게 했고요. 부기장은 자신이 조종을 맡을 때니 언제든 화장실에 가라고 했습니다. 여객기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항을 이륙한 지 20분이 지나자 부기장이 기장에게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다시 말하고 또 기장이 별다른 의심 없이 자리를 비웠는데요. 곧바로 여객기가 급 강하했습니다. 놀란 기장이 제발 조종실 문을 열라고 바깥에서 고함을 치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기장이 도끼로 문을 부수려 했고 승객들은 공포에 떨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말 공포스러운 마지막 몇 분이 생생하게 녹음된 것 같은데요. 사고를 고의로 낸 의혹을 받고 있는 부기장에 대해서는 더 알려진 사실이 없나요?
네, 평소 심리 상태 문제가 있었고 또 시력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독일의 빌트암 존탁 신문은 부기장이 망막불리로 시력을 잃지 않을까 걱정했다는 증거를 수사관들이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검찰은 부기장 루비치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루비치에게 질환이 있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려 했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역시 루비츠 부기장이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부기장의 범행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항공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겠죠?
물론입니다. 만일 이번 사고가 부기장의 고의적인 추락으로 결론이 난다면 항공사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을 알고 있는 부기장을 제대로 관리 못한 점과 조종실에 2명 이상 두는 규정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락 여객기 항공사인 저머닝스와 모회사인 루프트한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섣부른 결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독일 조종사협회는 비행 기록 장치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종실 녹음 기록만 가지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는 예멘 사태 알아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 아래 예멘 반군에 대한 공습이 시작됐는데 오늘도 공습이 이어졌습니까?
네, 닷새째 공습이 계속됐는데요. 예멘의 시아파 반군 후티 반군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9개 나라 연합군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0일에는 후티 반군의 대공 방어 능력을 무력화하는 데 화력이 집중되는데요. 예멘의 수도죠. 사나 인근에 있는 스커드 미사일 기지와 공군기지 그리고 지대공화기가 주요 공습 대상이었습니다. 후티 지휘관들도 이 같은 공습 사실을 인정하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단 전투기 한 대를 격추해서 조종사를 생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종사와 함께 전투기 잔해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후티도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후티의 반격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후티도 만만치 않은데요. 남부 아덴 인근에서 후티 반군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관영 알아라비아 방송에 따르면요, 후티 반군과 연계된 알리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 추종자들이 아덴에서 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진격하면서 양측 간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예멘의 제2도시인 아덴은 과거 남예멘의 수도로 후티 반대 세력의 근거지인데요. 이와 관련해 알자지라 방송은 아덴 국제공항을 놓고 후티 반군과 반후티 세력 간의 격렬한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덴에서만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상전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사우디군이 예멘 국경 지역으로 탱크를 이동시키면서 지상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언제든 사우디 지상군이 예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이란의 사주를 받고 있는 후티가 예멘을 장악한 건 사우디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지상군 동원이라는 초강수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멘을 사이에 두고 사우디와 이란이 지정학적인 대결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와 관련 사우디 국영 SPA통신은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이 내각 회의를 열고 예멘의 모든 정파가 참여하는 대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화의 전제로
사실상 후티 반군의 퇴각을 요구했기 때문에 성사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멘 사태로 민간인들의 피해도 늘고 있죠.
네, 예멘 보건부는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의 공습으로 모두 35명이 사망하고 88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유엔의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요, 아랍권 동맹국이 30일 예멘 북서부 난민촌을 폭격해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중국 정부는 홍해 인접한 서부 호데이다 항구에 군함을 보내 500명이 넘는 자국민을 대피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참여하겠다는 나라들이 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호주에 이어 러시아, 네덜란드, 타이완, 덴마크까지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요.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도 AIIB 창립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창립 회원국이 되겠다는 나라는 40여 개국에 달하는데요. 당초 중국 정부는 35개 나라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가운데 미국과 일본, 캐나다를 제외한 4개국이 참여를 결정한 겁니다.
한국도 참여 의사를 밝혔죠?
네, 한국 정부는 지난 26일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런 사실을 중국의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6월 중에 설립 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협정문에 서명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창립 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가입 시한이 얼마나 남았나요?
중국이 31일로 가입 시한을 정했기 때문에 하루 남은 상황인데요. 가입 시한이 다가오면서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영국과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의 참여도 가입국 확대에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영문 약자로 AIIB라고 얘기하는데요. 도로, 교통, 교량 등 아시아 지역의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를 위해 중국이 지도하는 개발 은행입니다.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AIIB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기존의 국제개발은행과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운영 원칙과 방법이 세계적인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아주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 방문이라 언론의 관심이 크죠?
그렇습니다. AIIB에 가입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고 또 가입 시한도 임박한 상황에서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는데요. 일단 공개 석상에서는 AIIB 문제는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30일 중국에게 환율 통제 정책과 기술 경쟁을 가로막는 정책을 완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31일은 차차 흐려져 낮부터 중부지방과 북부 산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황해도, 평안북도, 함경 남북도에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북부 산간지대에는 1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15도. 신의주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3도. 개성 흐리고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4도. 함흥 흐리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18도. 청진 흐리겠습니다. 최저 1도, 최고 11도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3월 31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와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를 방송해드립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하루 동안 일어난 주요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고요.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에 나온 용어와 원리를 설명해드립니다. 계속해서 각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통해 미국 정치와 사회를 소개해드리는 ABC 아메리카 준비하고 있습니다.
D is for delegates.
Delegates라면은 대표, 대의원이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또 일상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와 논평, 세계 뉴스까지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